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하늘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나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마다 몇 주간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처음에 제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의 그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매 금요일마다 이 재림에 대해서 하니까 오늘 또 비슷한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쟁투 339페이지는 진정으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때 그 소식을 어떻게 한다? 환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냥 환영해야만 한다 그 말 아니에요. 환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재림과 이어지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임박성을 요즘 살면서 좀 이렇게 느끼십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확신 더 많이 가지고 하루를 사십니까? 재림 성도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재림 때 있는 사건 네 가지 요약해서 하면은 죽은 의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승천이 있습니다. 죽은 의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재림하시는 우리 구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승천이 있고 그리고 악인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을 있게 한 그 존재 사단은 결박당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박당한다는 것은 쇠사슬에 묶이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탄이 쇠사슬에 묶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라는 이 공간에 갇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공간에 갇히지만은 한 사람도 유혹할 사람이 없이 자기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사단의 결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악인들인가? 정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아주 흉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의외로 착한 사람들도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 불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런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 복음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순종치 않는 자들 이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래서 이 악인이 정말 악한 사람 뭐 뿔이 달려 있는 사람 사형 이 사람을 죽인 사람, 살인자들, 도둑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 멸망되는 악인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공중에서 우리 주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여행을 할 텐데 그 여행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우리가 반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 반대가 바로 일주일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간을 하늘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데 아마 삼태성이 있는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은 그 장면이 여러 군데 묘사가 되어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희의 순간을 하늘로 여행하는 일주일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행에 아마 그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까지 거리로 뭐 하면은 몇백 광년이 될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속도로, 그렇지만 전혀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이 오리온 이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축제의 그 신비한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여행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여행을 좀 이렇게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그 여행이 주로 뭐 집회에 관계되는 그런 여행이 주로 많지만은 여행을 해보면은 특히 이제 이렇게 제가 저는 신혼여행을 갈 때 저희들만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여행을 갔어요. 우리 한참 저희 때는 제주도 신혼여행 가면은 제주도였거든요. 그 제주도도 택시 여행이 있고 버스 여행이 있는데 이제 버스 여행 이렇게 같이 가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데 아이 그 차 버스 안에서 이렇게 막 서로 소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제가 그때는 또 이런 찬미가는 할 줄 몰랐지만 다른 노래는 또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친해지고 그래서 저녁에도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함께 여행할 때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가는 그 여행길이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함께 여행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여행에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꼭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 하늘로 향하고 그때부터 어떤 기간이 시작되는가 하니까 성경에는 천년기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기 동안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천년 동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20장 4절 5절 제가 오늘 주로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초점으로 해서 천년기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자들이 어떤 권세를 받았는가 하니까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았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었지만은 부활해서 구원받은 자들과 그리고 살아서 그 환난의 때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왕노릇 한다는 말을 아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저 왕노릇 한다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왕노릇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왕은요 성경에 기록될 당시 그때 왕은 재판관이었어요. 정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누리고 그러지만은 이 왕은 재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보면은 우리가 그 신뢰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노릇한다는 것과 심판하는 권세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노릇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할 그런 권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어떤 부활도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말씀하셨죠. 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왜 그럴까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부활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구별된 사람들이죠. 둘째 사망이 여기도 둘째 사망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무슨 사망도 있다는 뜻이에요?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꼭 심판하는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과 같은 그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생활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왕노릇이라고 그렇게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미리 계시로 보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사도 바울은 벌써 계시로 그것을 알았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왕노릇할 때 이 땅에 있는 악한 천사들, 하늘 천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하늘 악한 천사들도 심판할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곳에 가시면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심판하는 것이지만은 천사를 심판하는 특권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심판할 때 하늘에 가서 얼마든지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 신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찬양하게 될 거예요. 야,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이 땅은 천년기 동안에 완전히 아마 이것보다 더 황폐하겠죠. 천년이 지나가니까. 황폐한 가운데 천년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이제 이 지구에 혼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을 좀 유혹하려고 해도 저렇게 다 뼈밖에 없으니까 유혹할 수도 없이 그냥 무저갱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천년기 동안에 일어날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이것도 네 가지로 제가 좀 요약을 하겠는데요. 첫째는 지구가 여러분들께서 보셨다시피 황폐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보면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체질이 다 풀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엄청난 그런 폐허가 이 지구에 있게 될 거예요. 지구의 황폐. 그 다음에 사탄은 이 지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천년기 동안. 그리고 그 천년 동안 악인들은 죽어 있습니다. 영혼도 없고 그냥 이 지구에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노릇할 거예요. 이것이 천년기 동안에 일어날 그런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천년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 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천년기 후에 일어날 사건들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을 보시면은요. 그날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그날에 이 그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맞춰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랬는데 이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이 땅에 발이 닿을 것이래요. 그렇다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의 발이 이 땅에 닿았습니까? 아닙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발이 이 땅에 닿지 않았는데 이 땅에 예수님의 발이 닿으신 것은 이것은 그날이 재림이 아니라 세 번째 이 땅에 오시는 삼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 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의인들, 모든 구원받은 자들, 거룩한 자들 다 함께 이쪽으로 이 땅으로 이주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야, 그 장면도 여러분 대단할까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 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2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읽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졸음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재림 때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오는 때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요한은 계시로 그 장면을 봤어요. 근데 계시로 봤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표현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신부가 무엇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아, 제가 이번에 이제 집사람이 한국 가고 나서 저 혼자 집에 있으면서 옛날 앨범을 좀 꺼내봤어요. 추억을, 사람이 이렇게 외로우면은 추억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한국에는 겨울 추울 때 되면은 추억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그 결혼 사진 그 앨범을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생각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그 꽃단장을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그 폐백할 때 이렇게 다 꽂고 여기 이렇게 동글방한 거 이렇게 붙이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셔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모습이 아마 이 요한이 표현을 할 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 그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정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그랬으면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천년이 차고 난 후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참에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제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 이 사단이 정말 옥에 갇히고 무저갱에 갇히고 쇠사슬이 묶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도 유혹할 수 없고 그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존자도 없는 이 지구에 갇혀 있는 모습을 가지고 무저갱에 갇혀 있다. 그렇게 성경을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일까요? 예, 이것은 이제 천년이 찼을 때 죽었던 모든 악인들이 다시 부활해서 사탄이 이제 유혹할 사람들이 일할 것이 생긴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부활이 지금 이 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천년이 찼을 때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마곡 땅, 이 마곡이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땅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곡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왕을 무슨 왕이라 그래요? 이집트의 왕은 바로 왕이래요. 근데 그게 이름이 아니라 왕들을 다 바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곡 땅 이 지역에 있는 그 왕들을 지칭할 때 곡이라고 지칭해요. 그래서 그 곧 보면은 이제 왕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랬는데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곡과 마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많았으면은 바다 모래 같대요. 이 악인들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죽은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숫자가. 그래서 바다 모래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두 부활, 두 사망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어떤 때에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두 부활과 두 사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이 참에 천년기가 지나고 이사야 66장 그리고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 회복하는 낙원, 복 낙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가 이제 있을 것이고 이 천년기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부활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부활을 해요? 네, 의인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천년기가 끝났을 때 악인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재림 때 부활하는 이것이 순서적으로 보면은 저것이 어떤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부활이 또 다른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 바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하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일까요? 네, 생명의 부활은 당연히 왼쪽이겠죠. 심판의 부활은 오른쪽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종류의 사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첫째 사망은요, 예수님 재림 때, 재림 전까지 죽은 모든 의인들과 악인들이 죽은 그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둘째 사망은 언제 있을까요? 둘째 사망은요, 천년 후에 모든 악인들이 다 살아났다가 심판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죽는 그 마지막 죽음,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세 종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한 번 죽는 사람이 있대요. 한번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재림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번 죽어요. 그렇지만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두 번이나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인데 두 번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은 두 번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죽을지언정 두 번은 죽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안 죽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한 번도 안 죽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바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들은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환난의 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환난의 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있다면 너무나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섭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이 더 복된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더 일찍 잠재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을.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살아서 주를 맞는 사람들은 정말 그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서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무리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 세대에 오시게 된다면 정말 아무리 큰 그런 짐승의 핍박, 싸워야 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환난의 때를 잘 통과해서 주님의 재림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참 복된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자, 이렇게 이제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모든 백성들, 곡과 마곡,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모으고 대적하는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단장한 그 성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성을 공격하려고 이제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볼까요? 이 Great Controversy 대쟁투 664페이지, 665페이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이 성은 어떤 성인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하늘의 보좌까지 이 땅으로 오는데 예수님의 대관식 때, 그리스도의 대관식 때 그 보좌가 높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부처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정말 마지막 심판장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이렇게 외쳐 외쳐 가로대 우리 그 노란 데에 있는 부분은 함께 같이 좀 읽을까요?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로 서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읽읍시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아멘.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진행해진다. 행해진다. 악인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모든 거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판결하실 때 당신의 판결은 정말 공의롭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둘째 사망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그들이 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이미 늦었어요.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왕 깨달을 거 그렇죠? 그때 가서 깨닫는 것보다는 너무나 성경의 그 타임 테이블은 너무나 정확한데 그때 가서 깨닫는 것보다는 지금 깨달았어. 정말 구원 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그때 있어서는 너무 늦었다니까요. 지금 있어야지.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오실 때 보좌, 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대쟁투에 있는 그 영감의 글도 이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계시록 20장 9절에 하늘에서 이제 판결이 내려지고 그 심판에 의해서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너무나 정확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죽고 난 후에 재림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일까지도 이렇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인데 21장 결론 부분에 가서 왜 이렇게 지면을 화려해서 우리에게 이 장면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는가 하면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엘리야는 그 시대 때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섬기면은 이 편에 서고 여전히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은 이쪽에 서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까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머뭇거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가서 살 수 있을지 이쪽으로 가서 살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머뭇거렸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 혼자만 이렇게 열을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을 다 보여준 것을 왜 보여주셨는가? 바로 그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설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땅의 표면은 마치 융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큰 불모처럼 된다. 이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형벌과 멸망의 때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이다. 이제 이때가 지나고 여러 기록에 보면은요 고통 당하는 게 다 같지 않대요. 야, 저는 정말 그렇게까지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통이 같지 않대요.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고통이 오래 가고 경한 죄를 지은 사람은 고통이 짧대요. 그래서 제일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멸망당하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그의 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재창조가 되었어요. 옛날 것은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고 바다도 없는 그 에덴이 다시 이 땅에 재창조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이제 그 하늘에 관한 내용이 21장에 있는데요. 이제 21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고대하십시오. 고대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고대하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도 없는 그 에덴 동산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에덴이 어디에 있다가 하늘로 갔을까? 참 하늘로 거둬 갔을까? 참 많이 참 가보고 싶은 곳이 참 에덴 동산이에요. 창조되었을 때 그때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일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 들어가서 서로 이곳에서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며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우리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그 결과를 미리 알아사오니 생명의 주, 만왕의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의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오니 우리들의 결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